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17일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일본과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으며 평양 측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날 오후 3시쯤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 방면으로 향해서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히고 세부 재원을 종합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25일 만입니다.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문제가 이스라엘의 반대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동 현안 분석 기사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2년으로 접어들었던 시점에 대통령 보좌진들이 사우디 지도자들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상기시키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성사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사우디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작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대화는 시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수교 관련 협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가자지구의 휴전과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기반 마련, 이렇게 두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관한 사우디의 입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뒤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즉시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주도로 열린 이날 비공식 회의에서 안보리가 세 차례 결의안을 통해 하마스의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지만 하마스와 테러 단체들은 듣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이룰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딸과 손녀들과 함께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쇼산 하란 박사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에렛 사메라노 씨 등이 참석해 인질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16일 북러, 북중관계와 남중국해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네스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일라일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이날 리빈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 담당 국장과 화상회담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리 국장과 최근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메이네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두 명과 기관 세 곳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6도, 낮 최고 21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3주 만으로 전날 실시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비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며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발사에 앞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음험한 정치적 기도를 노고라 하는데 정비례해 필요한 활동들을 더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은 또 16일에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기동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전투적 면모라며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에 고무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두 명과 기관 세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러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6일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해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소재기업 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인 라파엘 아니토리에비치 가자르얀과 알렉시 부드네프, 그리고 러시아 소재기업인 트란스카피탈과 라포르트 테크놀로지아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2명 중 가자르얀은 북러 무기거래 관여 혐의로 이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물질적, 금전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드네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북한에서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를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재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트란스카피탈은 가자르얀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라포르트는 가자르얀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그를 대신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놀로지아는 부드네프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그를 대신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러시아인 2명과 3개 기업에 대한 미국 내 모든 자산은 즉각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 역시 모두 차단됩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활동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기와 다른 물자의 선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단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늘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관계를 겨냥한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제재 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간 지속적인 무기 이전과 국방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며 수입한 40기 이상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심화되고 있는 북러 관계는 세계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광범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기록했던 기구인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불안정을 일으키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실제 미국인의 허위 신분을 도용한 북한 국적자 3명과 이들을 도운 미국인 조력자 1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15일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북한 정부나 북한 정부를 위해 또는 대신에 활동하는 고위 관리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세탁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문은 미국 정부가 찾고 있는 정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재무부는 한지호, 진천지, 슈하우란이라는 이름의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IT 노동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종화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들이 60명 이상의 실제 미국인의 허위 신분을 도용해 미국 기업에서 불법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관여했고, 이 불법적인 계획을 통해 북한은 최소 68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IT 노동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무기 생산,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두 곳의 미국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또 이들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조력자에 대한 정보도 쫓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적의 크리스티나 체프먼이 지난 2020년 10월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한진호 등 3명의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원격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포먼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실제 미국 시민의 유효한 신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매일 미국 기업의 IT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대리 수령하고 이를 분배해 북한 IT 노동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범죄 수익금 세탁을 도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IT 노동자들과 미국인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체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을 위한 자금이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to remote working. Probably also.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대단한 해킹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손쉽게 정보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와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한국과 합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 업체 2곳을 신규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해당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앞서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 주의보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의보 발표 이후 새롭게 포착된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인 1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것처럼 속여 미국 회사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체프먼과 우크라이나 남성 올렉산드르 디첸코, 그 외 외국 국적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과 북한 정부와 연계된 개인들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정부가 지난 수년간 불법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고용시장에 침투하려는 사기 작전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소는 법무부가 IT 인력 사기 음모와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인 행세를 하며 미국 내 상위 5대 TV 방송국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기술회사, 항공우주 및 방위회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고급 소매점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체프먼이 전날인 15일 애리조나주 리치필드 파크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키우에 사는 27세 디덴코는 미국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 IT 구직 플랫폼에 미국인의 허위 신원을 이용해 계정을 만들어 북한 노동자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이 계정들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덴코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폴란드에서 체포됐고 미국 정부는 그의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기소된 나머지 3명은 북한 IT 노동자로 체포먼의 도움을 받아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2020년 10월부터 2023년에 걸쳐 최소 680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치호와 진춘지, 시하우란이라는 가명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현재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의 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15일 국무부는 이들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체포만은 최대 97.5년, 디덴코는 최대 67.5년, 북한 노동자들은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매튜 그레이브스 미국 연방검사는 오늘의 기소 발표와 법 집행 조치는 우리가 미국 내 북한의 자금 출처를 공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미국 내외에서 북한과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공소를 제기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FBI는 북한은 정권을 위한 상당한 수익을 불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그들의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은 불법적으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고 목표 대상이 된 기업들의 보안을 위협한다며 제3자 공급업체의 IT 업무 지원을 외부 조달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취약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중러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6일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모하며 악의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관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long felt that Russia and the PRC have a role to play in helping rein in and engage the DPRK.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북 압박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채널,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중러 3국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연대가 더 강화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 지원을 해왔으며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규탄하며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bout the solidarity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 being further strengthened or not. We know that the DPRK has and continues to provide materials.
푸틴 대통령은 16, 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제재, 탄압수단을 벌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블록, 집단구조, 특히 제3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구축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파괴적인 행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전쟁의 포상에 멈춘 지 70년이 지났지만 이산가족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고자들, 또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 활동과 도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그 마지막 순서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노력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 5월 로버트 킹 당시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평양을 찾아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미국 적십자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사이에 조용하게 물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당시 모든 이산가족이 큰 기대를 가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미 적십자 사와 그러니까 북한과의 그 협상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될 때 이제는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당시 미북 양측은 이산가족의 서신 교환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면서 상봉까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양측 간 협상에도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VOA에 당시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진행한 이산가족 관련 대화가 어려웠고 긴장됐다고 회고했습니다.
Those conversations were difficult and strained.
킹 전 특사는 북한이 매우 불안했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 때문에 매우 주저했다며 함께 일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우리가 다뤄야 하는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에서의 삶이 정말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산가족 상봉 관련 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quite paranoid. That people are going to get the idea that life is really better in South Korea.
결국 같은 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논의는 끊겼습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지금까지 10여 년간 미북 간 실질적인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북한 방문에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브로코딩을 통해 북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지만 2017년 9월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마저 길이 막혔습니다. 이보다 약 3개월 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2019년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양측 간 이산가족 논의는 물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이산가족 문제를 대미 지렛대로 활용하는 북한의 태도가 인도주의적인 이 사안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VOA에 이산가족들은 고령이 돼가고 있는데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people are getting really old and North Korea's been, you know, all this communism.
이어 나쁜 상대와 대화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댄 설리번 상원 의원도 VOA에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지 않는 건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정말 잔인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the blam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doesn't allow families to be reunited.
이어 북한은 가족들의 상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끔찍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까지 더해서 이런 사안의 대부분은 북한의 독재체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해 나쁜 행위자는 보통 북한 쪽이라며 다양한 포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이산가족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등 한인단체와 당사자들은 행정부와 의회, 적십자사는 물론 뉴욕의 북한 대표부에도 끊임없이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회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상봉의 결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고령에 따른 사망으로 인해 지금은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실시했는데 미국 내 한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상봉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에 미주 한인들도 포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정 특사는 현역 시절 한국 정부의 관련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제3자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difficult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 third party. It's not just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끼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며 미국을 끌어들이는 건 바로 북한을 우려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국 내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이라며 북한에 친척이 있지만 만나지 못해 본 한국 사람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상봉의 희망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킹 전 특사를 도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관여했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지난해 취임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자신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의회에서는 미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상하원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 제정으로 이런 공신력 있는 정부 발행의 기록이 생성될 경우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를 미리 맞춰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VOA에 한국 통일부 장관과 터너 특사는 이미 두 차례 만나 이산가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며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fication minister in South Korea has already met twice with Julie Tano and they already started working.
이어 이산가족들이 서로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직접 상봉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터너 특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봉 노력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이상으로 VOA가 준비한 다섯 번역을 친 이산가족 특별 기획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구두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만료 이후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 해소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며 탈북민 보호, 정착 지원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영김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We must get this legislation signed into law this Congress. Failing to reauthorize this landmark.
김 의원은 이 기념비적인 인권 법안을 재승인하지 않는 건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김정은에게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 캠페인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초엔 16세 소년 2명이 단순히 K-POP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Jong-un's terror campaign against his own people is only growing more intense.
또한 김정은의 테러 캠페인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의 공장, 농장 건설 현장에 비인간적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지지 발언을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인권 문제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북한 정권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represses and neglects its people as it devotes resources to that destabilizing and dangerous program.
이어 비록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버렸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다면서 우린 이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북한 정권의 그러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특히 줄리터너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Obviously, it's about time we do even more to try to mitigate that abuse.
스미스 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가 터너 특사를 100% 지지하고 있다는 걸 더욱 뒷받침할 것이라며 터너 특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성향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스카페리 의원은 이날 예산 중복을 막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정안을 제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상원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표 발의한 재승인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등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올해는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채택은 미국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들이 16일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링크의 방문연구원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자들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견뎌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인권 옹호를 위한 젊은 리더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미국이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유엔 안보리가 지속적인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인 이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고 에반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은 최근 이루어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의 방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아 탈북 청년 리더들과 만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사당에 세계적인 복음주의 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1973년 110만 명이 운집한 서울 여의도 집회와 두 차례 방북 등 한반도와 인연이 깊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춘 그레이엄 목사의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16일 미국 연방의사당 2층에 있는 방구형 중앙홀인 국립조각상홀에서 6년 전 별세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개신교 목회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화강암 받침대 위에 세워진 약 2m 높이의 청동 조각상엔 그레이엄 목사가 성경을 펼치고 설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받침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자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그레이엄 목사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이 쿠퍼 주지사, 공화당의 탐틸리스 상원의원과 테드 버드 상원의원, 그리고 주의회 대표단과 그레이엄 목사의 가족 등 약 300명이 제막식에 참석해 그레이엄 목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존슨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레이엄 목사가 생전 실천한 겸손함을 강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Reverend Graham humbled himself to care for the poor and prisoners, the forgotten, the lost, and least of these.
존슨 회장은 그레이엄 목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가난한 자와 죄수, 잊힌 자와 잃어버린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레이엄 목사는 지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렇게 큰 동상으로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선택해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려준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엄 목사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며 그레이엄 목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George H.W. Bush. They were very
쿠퍼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그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공격하거나 신격화하려 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는 특유의 애정 어리고 설득력 있는 은사로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조언하고 기도로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He did not seek to bludgeon or deify any political candidate or party.
그러면서 그레이엄 목사의 업적은 더 높은 소명을 위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다며 그 일은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한 그레이엄 목사는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6.25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성탄절 시기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5만 명의 신도들 앞에서 집회했고 특히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 이상이 온 집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아내가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인 그레이엄 목사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성경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통역을 맡았던 한국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도 이날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목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겸손과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빌그램 목사님 때문에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부흥이 됐고 그 양반이 내가 두 가지를 봤는데 겸손하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래서 참 그러한 분이 이번에 루탄다에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김 목사는 1973년 집회 이후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대형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지난 2018년 김 목사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식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과 조의금을 갖고 참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1973년 여의도 집회에도 참석했고 큰 감명을 받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대학 졸업할 학년에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특히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영적 각성을 주고 어떤 소명의식을 주고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 부흥에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한국은 경제와 또 민주주의가 빠르게 발전했고
그레이엄 목사는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1순위로 뽑혔던 인물입니다. 생전 80년 이상 목회 활동을 하면서 미 대통령 12명과 세계 지도자 수십 명의 정신적 조언자로 활동했고 전 세계를 돌면서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미국의 목사로 불렸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진 국립조각상 홀에는 각 주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기증한 조각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 주당 두 개의 동상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레이엄 동상은 20세기 초 교육 옹호가로 알려졌지만 당시 백인 우월주의 운동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찰스 아이코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동상을 대체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통역한 김장환 목사는 그레이엄 목사를 평생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성직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달러와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청동 조각상 제막식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 목사를 안준호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18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례식에서 추도사도 하셨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부흥이 됐고 그 양반이 겸손하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래서 참 그러한 분이 이번에 루탄다에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추억이 많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한 가지만 보고 그러면 어떤 걸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 가지만 남는다면 겸손이에요. 예,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캐들렉 두 대를 준다니까 내가 비선교국에 와서 이거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냐. 안 받으려고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 호의를 거부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다시 만나서 기도해 드리기가 어렵다.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했죠.
그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함을 꼽으십니다.
겸손에다가 예. 복음. 그래 그 사람 라이브러리도 복음. 예. 예. 이번에 여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하는 예. 모습을 갖다 놨어.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2년, 93년 이렇게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셨는데요. 방북주의자셨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셨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인이 평양에서 여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보내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부인의 여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북한도 엄청 사랑하는데 역시 김일성한테 성경 주고 복음 전했지. 근데 김일성도 그냥 호응을 했어요. 왜? 그 사람도 교회 경력이 있으니까. 예, 자기 삼촌 목사도 있고 또 자기 어머니도 열심히 교회를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둘이 친해졌지요.
또 김일성과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의 어떤 만남사도 다른 에피소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없어요?
아니 이제 김일성 주석께서 와서 낚시질을 하자. 같이 가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낚시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낚시질은 가서 하고 청년들에게 자기 인생 살아온 것을 얘기해 준다고 만호라 그러라. 그럼 20만 원 5분 안에 만올 수 있지.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돌아간 거예요.
경색된 남북관계를 종교적 입장에서 바라봐서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나는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떠한 변화를 북한에 갖고 오면 은 네. 가능한데 지금 어떤 정부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지 않습니까? 공교계는 한국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제 성경 그대로 네.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번에 내가 돌아가면은 네. 우리가 옛날에 풍선에 거기 욕하는 것만 갖다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풍선 10개를 띄는데 거기 꼭 북한에 필요한 물품 네. 뭐 어린이 약품이라든지 그 풍선 하나에 7kg가 들어가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개면 70kg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거기 1달러짜리를 전도지에다가 말아가지고 넣어서 그런 거를 보내서 누가 산에서 밭에서 주워도 버리지를 않고 그런 거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의약품 비타민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아직 가장 회충도 많고 그런 게 필요한 거를 좀 보내자.
네,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로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의 인연과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준호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5월 18일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6도, 낮 최고 21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평양은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6도 분포 예상합니다. 안주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13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남포 맑은 가운데 14도에서 26도 예상되고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14도에서 22도, 중강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11도에서 28도, 강계 기온은 1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와 경기도 지역 보겠습니다. 해주 맑은 가운데 기온은 14도에서 21도 예상됩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13도에서 24도 분포, 사리원 맑은 가운데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보겠습니다. 함흥 맑은 가운데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24도 예상됩니다. 해산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27도, 원산 맑습니다. 최저기온 15도, 최고기온 29도입니다. 평강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24도 분포, 청진, 선봉, 삼지연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청진 기온은 10도에서 23도, 선봉 10도에서 23도, 삼지연 6도에서 21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는 전해상이 맑은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서해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겠고 먼 바다 오전에만 맑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17일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일본과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으며 평양 측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 방면으로 향해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밖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히고 세부 재원을 종합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2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문제가 이스라엘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2년으로 접어들었던 시점에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사우디 지도자들과 협상을 시도했다고 밝히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성사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사우디와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지면서 관련 대화는 시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수교 협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가자지구의 휴전과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기반 마련 이렇게 두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거론됩니다. 이 같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관한 사우디의 입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더 강경해졌습니다. 리마 빈트 반다르 알 사우드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는 지난 1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자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향한 불가역적 방안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즉시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미국 주도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안보리가 세 차례 결의안을 통해 하마스에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지만 하마스와 테러 단체들은 듣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 모두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이룰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딸과 손녀들과 함께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쇼산 하란 박사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아레옛 사메라노 씨 등이 참석해 인질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을 통해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 내의 인도적 지원 또 라파의 지상작전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라파에 대한 어떠한 작전도 구호물자의 중단 없는 유입과 민간인 보호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16일 북러, 중러 관계와 함께 남중국해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일라일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이날 리빈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 담당 국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또한 미국이 타이완 관계법과 세 건의 미중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